지난주 얘기를 조금만 복습을 한번 합시다.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읽으면 이꼭 신화 같아요. 옛날 얘기만 같고. 그래서 선뜻 이해가 잘안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왜 이해가 잘안 되죠? 하나님께 처음 만들었던 그 세상이 지금 세상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너무 다른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걸 자꾸 설명을 한다고 해도 잘못 알아듣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좀잘 이해를 하려면 그때와 지금과 다른 점이 어떤 건지를 하나하나 생각을 해가면서 좀 상상력을 동원해야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세상, 조금 다른 정도가 아니고요. 너무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에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좀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별히 이제 진화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과학은 과거와 지금 이런 큰 변화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생겨난 학문입니다. 그래서 지칭무정의 법칙이라든가 동일과정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옛날의 모습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이 앞부분은 전혀 다를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을 일단 눈여겨두십시오. 뭐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하고 그때하고 다른 점. 이렇게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 대기 상태 변했다는 말 있어요? 짐작으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없던 무지개가 생겼다. 그냥 막 하늘에 무지개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무지개가 생긴 건 하나의 증상이라고 본다면 그럴 만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지개가 생긴 것도 하나의 예죠. 근데 무지개는 오히려 작은 변화예요. 그건 확대는 큰 변화. 아, 몇 단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리 평가 실력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변화는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거의 900 이상씩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90 넘기기가 어렵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900 넘기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건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 세계가 많이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우리가 거꾸로 생각할 때이 세상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상상하는 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들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는요. 여기에 사용이 된 용어들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의미가 다르다는 이야기죠. 왜 그런 거니까 너무 다른 세상을 설명하다 보니 그것을 설명하는 용어 자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와는 의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한 게 흙이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뭘로 만들었느냐? 흙으로 만들었다? 지금 우리가 뭐 지점토 하거나 애들 진흙 가지고 인형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람이 뭘로 만들어져 있느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원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냥 그건 오늘 우리에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개념들이 전혀 없던 시절에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하고 말할 때 흙으로 만들었다는 이 흙을 뭐 진흙이나 아이들 장난처럼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창세기를 좀 구체적으로 보아가면서 그런 얘기들 좀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하셨느냐고 생각을 하면 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늘 관심을 많이 기울여요.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사람 때문에 창조한 거거든요. 사람이 그 주인공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도 맞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천지 창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창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표현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뭐 했는데요?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가 근본적으로는 완전한 창조라기보다는 더 완전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창조한 그 사람이 다시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6일간 창조라는 것도 유심히 보면 아 이것은 앞으로 인간을 구속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모형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요. 왜 그런 거 하니까 말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따지자면 6일간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왜 6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그런 과정을 차곡차곡 단계를 밟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같으면 그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그런 과정을 차곡차곡 밟으면서 제일 끝에 나오는 단어가 안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은 쉬셔야 할 이유도 별로 없는데 굳이 쉬셨다고 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정한 안식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면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이긴 한데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을 구속하신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주에 대강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추가해서 생각을 하나 해보고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요, 진화론의 영향입니다만은 사람이 동물하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나요? 진화론에 따르면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될 만큼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우수한 존재가 돼서 진화를 빨리 했을 뿐이란 얘기죠. 만약에 다른 놈이 앞으로 더 빨리 진화해서 인간을 초월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초월한 그 놈이 이제 큰 소리 칠 테고 인간은요? 종로를 해도 빌 수 없는 거죠? 진화론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특별해요? 평소 실력으로. 진짜 제일 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지금 사람이 진짜 하나님 형상 닮은 거 맞아요? 아, 그 형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코가 하나고 눈이 두 개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거룩, 주로 인격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을 닮았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람들을 보면 정말 사람이 하나님 닮았어요?
노력은
하죠. 아주 답변 잘한다. 처음 만들었던 하나님, 사람과 지금 우리와는요, 많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로 다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은요? 그게 다 깨져버렸어요. 깨져서 형상이 조금 남아있을까, 어떨까? 예를 들면, 거울 하나가 왕창 깨져버리고요. 그 한 조각 정도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니, 사람 사는데 온갖 나쁜 일들이 다 일어나죠. 사람 손에 뭐가 들어가면요.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뭐든지 간에 사람 손에 들어가면. 좋아지는 것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집 앞에 철로를 걷어내고 형상강변에 무슨 공원같이 꾸미고 뭐 어쩌려는 모양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옆에 듣고 있다가 아이고 사람 많아지면 좋아질 거 하나도 없다 해서 얼마나 더러워질랑고 대번에 그러시더라고요. 좋은 거였는데 사람 손에 들어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는 노벨상 아닙니까? 노벨상이 왜 만들어졌죠? 노벨이라는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거든요. 발명이네. 왜 만들었어요, 그걸? 원래는 좋은 데 쓰려고 만든 거죠.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사람 죽이는데 방이 되더라는 걸 보고 몹시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을 전부 인류 평화를 위해 헌신하게 상을 주다고 해가 내놓은 게 노벨상이란 말이에요. 사람 손에 들어가면요, 점점 나빠져 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서 다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할 때, 깨어진 형상이란 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보다 더잘 기억해야 될 것은요,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저 형제가 참 귀하다. 왜 귀하죠? 저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조리 완전히 그냥, 저 뭡니까? 사귀기 싫을 만큼 형편없는 옆에 사람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어떻게 저런 인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저런 인간을 위해서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걸 위험한 게요. 사람이 왜 귀하냐?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참 위험한 말입니다. 지혜 있는 인간은 그럼 귀하고요. 지혜 없는 인간은요? 여차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귀한 것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이다. 좋은 답이고요. 그 다음에는 깨어진 형상이지만 이 깨어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아름답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은 굉장히 소중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하나만 더 합시다. 사람은 동물들과요, 창조됐을 때 음식이 달랐어요. 주식이 달랐습니다. 음식이 달랐다는 게참 재밌는데요. 사람들은 뭘 먹고 살죠? 실과 먹고 살아요? 아니, 지금 말이에요. 밥 먹고 살아요?
아니, 딴 데서 밥
갑자기요? 짐승들은 대체로 먹는 게 거의 좀 지정돼 있습니다. 단순 풀 이렇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유명한 거 판다 곰 있지 않습니까? 뭐 먹고 살아요? 죽순을 먹어요? 대나무 잎. 대나무 잎에 무슨 영양가 있겠어요? 영양가 없으니까 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나무 잎만 먹으니까 엄청나게 먹는 거예요. 막 양으로 채울 수밖에 없잖아요. 소는요? 염물요? 내 지피고 풀이잖아요, 그죠? 사자는 뭐 먹죠? 짐승들은, 육식 동물들도 짐승을 잡으면요, 뭘 제일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좋아하는 것과 좀 다른 일이에요. 내장을 좋아해요. 내장을 제일 좋아합니다. 살코기는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사람들 중에서 내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저쪽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짐승들도 보면 대체로 먹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요?
다 먹죠.
다 먹죠. 못 먹는 게 없어요, 사람은요. 사람이 먹는 것 중에 제일 좀 심한 거. 중국 사람한테 저번에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중국 사람들은 모기 눈알도 먹는데, 내 갔더니만 아주 웃더라고요. 아주 웃으면서. 모기 눈알을 어떻게 먹어요? 네? 에이, 그러면 안 돼요. 요리가 눈알만 빼가지고 따로 먹죠. 중국에 모기 눈알 요리가 있답니다. 얼마나 비싸겠어요? 근데 그 방법이 있대요. 어두운 동굴에 사는 박쥐가 모기들을 잡아먹는데요. 잡아먹는데, 눈알만 소화를 못 시킨대요. 그럼요. 그러면 박쥐 똥을 수거해가지고 거기 갈려내면요, 눈알만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 눈알인데, 얼마나 감칠맛이 있겠어요? 씹는 맛. 우스갯인데 중국 사람 못 먹는 게 책상다리하고 뭐 다리 하나 책상다리 못 먹고 또 뭐라 그러는데 두 가지 못 먹고 다 먹는다 하니까, 사람은요, 못 먹는 게 없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건 막, 농담으로 여기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음식을 다른 짐승들하고 구별되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지금 현실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보면 재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람은 음식을 많이 먹는 동물에 속합니다. 여러분, 소하고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많이 먹을까요?
양은 소가 많이 먹겠죠.
아, 양은 소가 많이 먹죠. 질로 따지면요?
소는 한 사람의 길이 지금.
네.
근데 우리는 거의 한 조끼밖에 안 돼요.
체중으로 비교해도 되고요. 그 풀에 무슨 영양가가 그리 있겠어요?
우리 나물만 먹으면 저 배가 깨가지고 없잖아. 딱 감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꾸로 소가 먹는 요물에다가요, 그 사람이 먹는 그 곡식을 좀 넣어주면요, 예를 들어서 보리 같은 걸 좀 넣어주면요, 소가 굉장히 빨리 큰답니다. 빨리 굵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아주 영양식만 골라가 많이 먹고, 짐승들은요
양을 채우는,
양으로 채우는 거죠. 이 다른 점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아주 영양가 많은 것만 골라가지고 왜 그렇게 많이 먹어요?
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뭐 그리 일 많은데요?
머리를 세요.
예. 아니 그 짐승들이 더 바쁘던데? 짐승들은 항상 땅으로 돌아다니지만 사람 정말로 딱 처음 만나면 달라고 그러는데.
일정 없으니까.
그럼 뭐가 틀려요?
머리를 많이 쓰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쓰는 거 맞아요. 짐승들은 이게 머리가 커도요, 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 여기서 많이 소모시켜버립니다. 먹고 머리를 많이 안 쓰면요, 머리를 많이 쓰지 않고 많이 먹어버리면요,
살 찌고요.
근데 비교적 다른 짐승과 비교해서 사람이 많이 먹는 축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다르다는 얘기죠. 머리 쓰는 짐승 없나요, 그러면? 짐승들이 머리 쓰는 거는 다 본능적인 것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점에 있어서 달라요. 그거 짐승은 배만 부르면 욕심 안 부려요. 사자가 토끼를 막 쫓아다니다가 한 놈 뛰어버리잖아요. 다른 놈 잡아먹었죠? 그만. 나중에 이 토끼 만나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같이 놀아요. 같이 잘 돌아다니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또 덤비는 거죠. 사람은요, 배불러도
예쁘게 생각하고
이 좀 다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셔서 모든 짐승들에게는 풀을 음식으로 주셨는데 반해서 사람에게 채소와 과일을 주셨다라는 것. 물론 이것이 나중에 또 변하지만은 음식이 다르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좋은 증거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장 3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1장 1절하고 2절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아마 많은 시간 간격이나 또 기록하지 않은 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반역을 일으켜서 온 세상을 망쳐버린 사건이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좀 접어놓고요. 1장 1절과 2절이 어떤 의미에서 성경 전체에 대한 요약이거나 선언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하신 것이 뭐냐 이러면 빛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얼마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빛을 창조했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요. 뭐 창조 신화라든가 아니면 전설 같은 이야기 속에서 누가 빛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는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경의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고대 히랍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물의 근원은 뭐다 이래서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만물의
가지 많지 않나요?
뭐요?
물도 있고
물 물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누구죠? 달랬어요. 물이 얼어가지고 단단해지고 녹아서 저 액체가 됐다가 다시 증발해서 증기가 되고 하는 이런 걸 보면서 물이 변화하여서 아마 이런 만물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주장했던 사람이 탈레스입니다. 뭐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학자들 다 이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 물이라 했던 사람도 있고 불이라 한 사람도 있고 공기라 한 사람도 있었고 흙이라 한 사람도 있었고요. 아니면 뭐 이거 네 가지다 이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근원이 이런 것들이었다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만물의 근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의 근본이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죠. 이게 뭐 묻는 사람이 그러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빛이 만물의 근원일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다고 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MC 스퀘어가 뭐죠?
자기 파장.
자기 파장. MC 스퀘어. 젊은 엄마들은 모를 테고, 여행은 잘 몰라요. 돈 안 드렸어요?
이거는 눈에 하는 거, 그건 뭐,
그뭐 이름은 다 모르고 눈에 카고 자기 파장 카고 대학 다닐 때 있었고 그래서 그 뭐예요 그러게요? 집중력을 높이는
알파파
뭐 알파파 뭐 다이다 네. 그게 뭐냐고 그래? 그거 사가 씌워 놓으면 아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요.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광고에 보면 뭐 학년에서 뭐 200몇 하던 아이가 그걸 사용하고 6개월 사용했더니 뭐 어떻게 됐다 광고 얼마나 많이 뿌렸는데요. 소리와 빛을 통해서 이 두뇌를 뭐 활성화시키는지 어떤지 해가지고 작은 공부 잘하게 해주는 기계라고 해가 글쎄 뭐 얼마나 팔렸는지 모르겠고 비싸던데요. 네, 비싸긴 비싼데 그 광고지를 제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늘 설명을 해줘요. 광고에 속지 말아라. 왜 속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몇 등에서 몇 등으로 변했다 그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뭐냐. 총원이 변하지 않았는지도 꼭 봐라. 예. 전교에서 몇 등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1학년 때 400명 중에서 200등을 했는데 2학년 때 올라가가지고 보면 총원이 변해 있어요. 왜 그런 거니까 1학년 때는 전체 하다가 2학년 때 가면 물리 뭐죠? 문과 이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문과에서 몇 등 가면 이미 절반 정도 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와 그 다음에 시험 종류가 변했는 건지도 봐라요. 그죠? 어떤 경우는 전체 열몇 과목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변했는 과목이요. 뭐 과목이 몇 가지로 줄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라든가 이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배제하고 무조건하고 몇 등에서 몇 등으로 갔다 하는 것만 보는 거는 위험하다. 그런데 제가 본 광고 문안지를 유심히 보면 거의 다가 흠이 잡혀요. 근데 특출한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것 없이 제대로 성적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 정도도 반드시 그것 때문이냐 하는 것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면 공부 잘하는 그 기계 이름이 왜 MC 스퀘어냐 이 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 안 하면 이럴 때 들통이 나요. 그게 무슨 공식이거든요. 그게 누구 공식이냐 하면 MC 할 때 C는 이게 빛의 장수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는 빛의 장수의 스퀘어가 제곱입니다. 그 앞에 있는 M 가는 거는요 질량.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원래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E 에너지는 MC 스퀘어다. 여기 요 공식입니다. 누구 공식이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공식이죠. 지금 우리나라 왜 아인슈타인의 빛이 한국에 왔다 그래가지고 네. 난리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서거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요, 저 북새통을 뜨는 거는 그분이 그만한 업적을 남겼다는 이야기고, 그분이 남긴 업적 중에 유명한 것이 E는 MC 제곱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합성량 공식입니다. 에너지 가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하나 앉아 있으니까 이 물체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은 이 물체가 지닌 무게에다가 빛의 상수를 제곱을 해서 곱하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빛의 상수가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초당 30만 킬로니까요. 음악만 수치인데 그걸 제곱을 해버리면요. 거기에다가 물체의 무게를 곱해버리면 이 물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총합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조그마한 무게를 지닌 물체로 에너지로 바꾸면요. 엄청난 에너지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져 나온 게 소위 말한 원자 폭탄이 나오는 거죠. 원자 폭탄 별 게 아니고요. 원리는 그렇습니다. 1kg 되는 단단한 물질을 분열을 시켜버린 겁니다. 분열을 시켜 이걸 다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풀어버리면 여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러면 말을 거꾸로 하면요. 요 단단한 물질은 요게 원래 뭐라는 얘기입니까? 요게 전부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에너지가 이렇게 농축이 돼가 이렇게 단단하게 돼 있는데 이걸 풀면 물질은 없고 거기서 에너지만 나온다. 이게 그 아인슈타인의 원리거든요. 다시 가보세요. E는 mc2인데 E는 에너지니까 에너지는 다른 말로 하면 빛입니다. 에너지하고 빛은 같은 거예요. 빛하고 이퀄해가 m 물질, 물체를 낳았거든요. 에너지 이퀄 물체라는 얘기가 그 등식에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든 물체는 빛의 덩어리다.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인슈타인이 그냥 위대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빛의 덩어리다. 이렇게 설명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 물체를 이렇게 꽉 움켜쥐고 있는 이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버리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 이걸 설명한 공식이 그 E equal MC2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공식을 따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공부 잘하는 기계를 만든다고 만들어가. 그 아인슈타인이 공식이니까 근데 쓸만하죠, 뭐. 그래서 그게 유명해져 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모든 물질은 빛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창세기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빛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태양빛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양빛은 4일째 만들어집니다. 근데 태양빛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조차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근원적으로 주신 그 빛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식물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태양이 있기 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태양도 있기 전에 식물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게 신화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냐, 아니면 정말 사람이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얘기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옛날 캐캐먹은 옛날에 이런 글을 쓰면서 아무렇게나 써놓은 글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긴 글이냐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라는 이 얘기가 단순한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을 가능성을 그나마 우리라 이건 밖에 준 분이 아인슈타인이다, 그 말입니다. 이 글이 쓰여진 지 4000년 이상이나 지나서 아인슈타인이 밝혀준 것이 모든 물체는 빛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해준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에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라는 것이 들어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것이 그런 셈이라는 거죠. 이 점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요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어떤 물체든지 잘게 쪼개 들어가면 제일 끝에 뭐가 남아요? 아주 잘게 쪼개 들어가면 끝에 뭐 원자 분자 하는 건 알죠? 원자 분자를 쪼개 들어가면요,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전자 이놈들이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떨어 서로 다른 거죠. 네.
그럼 공간이 있다는 얘기.
그렇죠. 조화되어 있는
옛날 그 우리 중학교 때쯤에는요 원자전자 모형을 공처럼 이렇게 부채가 그렸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좀 지나가니까 이게 떨어져가지고 전자가 여기 주위를 돈다고 배웠거든요. 지금은 글쎄요 돈다고 안 그럴걸요. 최근에는 저도 이제 이쪽은 소식 못 들은 지 오래됐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면 전자가 이 주위를 돈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론 지금은요. 도는 게 아니고 그 시각 그때 고점에 나타날 확률만 있어요. 다른 말 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전자가 그때 그 시점에 거기에 나타날 확률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꺼내고 들어갑니다.
그럼 차원이 다른 건가요?
아무것도 없죠.
차원이 다르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뭐겠는데 자원 우리 현재 이 물질 같은 이걸 차원이 정해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전자가 옛날에는 알갱이들이, 미립자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뭐, 된다 이랬는데, 이게 자꾸 발전해가지고, 연구를 거듭을 하니까 답이 뭐냐니까, 이 공간에 나타날 확률만 있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 쉽게 생각을 하면, 저기, 물질에 쪼개가 안을 들어가면 어떤 형국이냐니까, 우리 태양계하고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태양이 있고, 주변에, 이것도 있거든요. 그나마 이거는 실제로 존재해서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근데 존재라는 거는 도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시각에 그냥 나타난 확률만 있다니까, 어떻게 따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단단한 이 물질들이요, 전부 속이 텅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텅 비어 있는데 그 놈들을 서로 잡아당기는 힘만 존재하는 것. 이게 물질이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속 편한데, 물질이라고 하는 게 속이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면, 아니, 실제로 다 보이는데요. 그 깊이 들어가 보면 분자, 원자 구조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에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 몸을 빛은 차고 나가버린다, 그죠? 전파나 빛은 사람 몸을 그냥 투과해버리죠. 공간이 있으니까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빛은 우리를 통과하면서 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전혀 안 막히는 겁니다. 텅 비어 있는데요, 뭐.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좀 한 묘한 현상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은 어떤 강력한 힘이 이걸 붙들고 있어서 이런 모습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붙들고 있는 이 힘을 놓아버린다면 이게 풀어져 버린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물질은 혼란이 아니고요.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으로 이 모든 물질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 거는되는 끈, 그 빛을 움켜잡고 있는 그 힘을 놓아버리면 순식간에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느냐라는 것을 한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요. 아무튼 이런 어떤 현대 물리학 그저게 물리학의 연구와 연결을 시켜보면 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이겠구나라고 공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는 이 말 속에 이 모든 이 물질 세계가 거기에서부터 유래되었구나라고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것이 흥미롭다는 뜻입니다. 그게 비하면 옛날에 달레스가 만물에서는 물이다 했던가 하고는 비하면 성경이 훨씬 나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그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는 점에 있었어요. 여러분 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 그러면요 현재까지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 아세요? 사람들이
예? 현존해요? 죽었어요?
현존할 리가 없죠. 위대한 과학자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을 했더니 이분이 한 말이요. 나는 저 넓은 바닷가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 하나 주워서 기뻐하고 있는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뉴턴입니다. 뉴턴이에요. 우리 뉴턴의 사과 뭐 이것만 잡을 기억을 해서 그렇지 뉴턴이 그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그걸 설명을 해낸 건요 인류 역사를 한번 확 뒤집어 놓은 겁니다. 거래가 잘 가고 있던 걸 다시 뒤집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위대한 과학자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1번에 꼽히고요. 2번에 뉴턴이 꼽힙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잘 그분들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럴 뿐이죠. 저는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지만 그가 남겨준 것 중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급도 없이 물리 공부도 별로 못한 사람이 이런 소리 해도 되냐 하는 거는 옛날에 저 물리학 박사님 옆에 앉혀놔놓고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면 만나들이나 확인해가면서 했기 때문에 뭐 그냥 인정하죠. 예? 아예 정 교수님은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고 제가 아주 아주 오래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물리학 박사님 옆에다 모셔다 놓고 이걸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되냐 안 되냐 됩니다. 이래가 받아가면서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물리학 교수한테 맡기지 그랬느냐 하니까 시켜놓으니까요. 설명을 잘 못해요. 그래 이분이 설명하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설명할게. 그리고 맞는 소리인지 틀린 소리면 이제 옆에서 확인만 해주라 이랬던 이게 강의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쉽게 설명하는데 재주가 있고 이분은 아는 건 많은데 쉽게 설명하는 걸 못해서 둘이 한번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각도로 이걸 한번 더 보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의미 또 하나를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말할 때 성경이 여러 가지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카락, 머리털 하나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정말 하나님 우리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알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우리 머리털이 몇 개나 돼요? 근데 이 머리털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빠지고 나오고 빠지고 나오고 이러거든요. 지구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 계셨나봐요. 그러니까 하도 심심하니까. 병원에 있으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스엑셉트 이 긴 끈. 이걸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뭐, 염색해가 열쇠고리 만드는, 그게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시간 때우기에는 괜찮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원에 앉아서 몇 달을 오래 있었나니까 이게 수염이 이렇게 자랐던가 봐요. 그 심심하니까 이거 한번 헤아려보자 싶어가지고요. 젓가락 가지고 이거 한쪽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이제 빼면서 헤아렸답니다. 그러면 입 주변에 여기 수염이 몇 개나 나올 것 같아요? 뭘 봐요, 보긴. 대충 뭐 400몇 개가 나오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400몇 개뿐이 안 돼요.
저거요. 근데 여기만 400몇 개면 요 위에 하고 그 다음에 잘 보이지 않는 잔털까지 치면 수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걸 어떻게 헤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구가 이 지구상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그거 진짜 다 헤아리고 계실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아무리 전지전능이라도 해도 그 머리털 개수를 그 다 진짜 알까요? 예. 아마 저렇게 믿어버리면 믿음이 좋은 겁니다. 이제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는데요. 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어떤 우주선이 빛보다가 빠르게 달린다면요. 빛과 같은 속도로 우주선이 달리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말에 더 빠르게 달리면요? 시간을 거꾸로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빛보다가 더 빠르게 움직일 수만 있다면 시간을 거꾸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속도는 빛보다 더 빠르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빛보다가 더 빠른 속도를 지닌 분이라야 빛을 창조하는 거죠. 무슨 도구를 써가지고 만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시간을 거꾸로 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뜻이 저절로 됩니다. 그게. 시간을 역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그 타원 얘기를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제 수학 얘기가 되는데요. 수학에서 점이 뭐예요?
선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이론입니다. 틀린 건 아닌데 새로운 이론
점이,
같아요.
점이 모이면 선분이 되고.
아 그렇죠. 점이 모이면 선이 되니까 점은 선을 만들기 위한 재료다 그죠? 근데 수학에서 말하는 점은요, 그 위치만 있고 길이나 부피나 이게 전혀 없는 게 그게 점입니다. 이제 차원을 말하면 이게 제로 차원이 되죠. 이 점이 움직이면 거기 뭐가 되죠?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죠. 그래서 선은 길이만 있고 그 다음에 부피가 없는 거예요. 이걸 1차라고 그러죠. 우리가 1차 공간에 만약에 두 사람이 가다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1차 공간에 두 사람이 가다가 마주치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가다가 부딪힌 걸로 파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닐까요?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회전도 없고 그대로 가서 박는 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게 그게 1차입니다. 그런데 그 1차 선이 움직이면요, 2차가 되죠. 2차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선이 움직이면 면이 되죠. 예. 면이 되는 거 그걸 2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은 높이가 없고 완전히 평면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이 평면이 움직이면요, 입체가 되죠. 입체가 되는 걸 우리는 3차라고 그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3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움직여도 조심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가령 이런 선이 그죠? 가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여전히 선입니다. 그런데 가던 방향이 아닌 방향을 바꾸어서 움직여줘야 면이 되죠. 면도 보세요. 마찬가지예요. 평면이든 면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여전히 면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꿔서 아래 위로 움직여버려야 입체가 되거든요. 그러면 입체가 만약에 4차원이 되려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입체는 아래 위 좌우로 움직여도 여전히 방향을 바뀐 게 아닙니다. 그게 지방향이니까요. 그래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변경되려면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그 방향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방향이 시간입니다. 시간을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3차원 존재가 시간을 바꾸어서 움직일 수 있으면 그게 4차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바꾼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 버리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산 속이죠. 여기나마 논일 거예요. 저 메디팜 이학국 이학사에 엄마 아빠가 농사 짓던 땅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거 논이에요. 누군가가 꼴보기 싫다고 문 다 잠가놓고 가버렸어요. 내가 4차원 인간이라면요?
소환상으로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데 너무 문장 안 놓고 고생 좀 해가지고 가버렸어요? 나가기 일도 아니에요.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면 논이거든요. 그래서 뿌듯뿌듯 그루 가가지고 저기 조금 자리 옮겨가지고 다시 현재로 돌아가 버리면요, 이 나를 가둔 공간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간다는 게 이제 이런 의미가 돼버리는 거예요. 2차, 3차 갖고 제가 비유하기, 비유가 쉬우려면 이렇게 됩니다. 3차원에 아주 멀리가 2차원 세계에 놀러 갔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2차 인간들이 이 3차 머저리를 잡아다가요, 가다 놓습니다. 어떻게 가두냐면요, 선을 딱 그어 놓죠. 이거 아주 위험한 인물이니까 아주 튼튼한 옥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두 줄로. 여기 가둡니다. 근데 이 자식이 앉아 있다가 가볼까? 가버렸어요. 2차 인간이 뭐라고 하느냐 말이야, 이걸 보고. 절대로 넘어갔다고 말 못합니다. 이유는요? 2차에는 넘어간다라는 단어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단지 여기 있었는데 단순하게 막아놨는데 그만 팔아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의 제일 머저리가 2차에 가면요, 이거는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사라졌는데 왔다 보니까 저기 있더란 말이에요. 2차 인간은 막 끝나고 수평으로 밖에 못 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넘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2차와 3차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4차원의 가장 머저리 같은 인간이요.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가장 머저리 같은 인간 하나가 만약에 3차원 세상에 나타나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입니다. 이게 와가지고 사고를 좀 칩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저놈을? 잡아야지, 그래도.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 현재 있으면.
현재 있으면 그럼 어떻게 잡아요?
3차원에 있으면.
잡았다가
잠그면 안 되나요?
네?
3차원은.
그럼 옆에 지금 있어요.
잠그면 되지.
근데 시간은 거슬러.
그건 4차원.
잡을 수도 없으려니와 잡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잡았는데요.
그 순간은 잡은 거죠.
그 이제 잡았잖아요. 지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살을 넣어버린데 뭐. 멀리도 안 가고요. 5초 전으로. 10초 전으로. 안 볼 때 뒤에서 총을 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그게 안 되겠네.
돌아오기 전에 맞았구만. 우리에게 총알은 너무나 빠른 것이지만요, 4차원 인간에게서는 빠르다는 게 없어요. 빠른 게 없습니다. 빠르다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시간 가는 게 된 거잖아요. 4차원 인간에게는 빠르다는 개념이 없어요. 아무리 빠른 총알도요, 더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잠시 기다려 내가 옆으로 좀 비키고 난 다음에 총알이 지나가도 가능한 겁니다. 폭탄이 터져도요, 순간순간 등기된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일시 정지 기능이 있죠. 그거하고 똑같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폭탄을 때려도 못 잡고, 쥐기도 못하고, 잡으러 가다가 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이 4차 인간입니다.
없어. 나와야 4차를 잡을 수 있겠네.
뭐, 같은 4차끼리 붙여놓든지 해야 돼요. 3차와 4차는 이래서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성님께서 이런 예를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요, 무서워가지고 문을 탁 걸어 담그고 앉아가 달달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문도 안 열고 들어오시거든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말은 안 했지만 유령이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인사부터 하시더니 먹을 거 달라 하시거든요. 왜요?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고요?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나는 실수할 소지가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분이 사흘 뒤에 제자들이 문을 탁 잠그고 있는데 거기에 유령처럼 나타나셔가지고 먹을 거 있냐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유령이 아니다. 다른 말 아니냐? 공부하다 보면 별 희한한 답이 다 나오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 사흘 동안 무덤이 있다고 배가 탁 좋은 답이긴 한데 사실 전단은 이렇습니다. 내가 귀신이 아니고 육체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귀신은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먹는다는 거는 내가 육체가 있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먹을 거 있느냐.
대사 오시네요. 사람들.
누가 대사 중에?
아니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이요?
지금 유교문화권 사람들이.
물론 나 대사 중에는 모르겠는데.
제사 옛날에 그런 놈이 있잖아요.
제사 지낸다는 게 그 귀신 먹으라고 하는 겁니까? 해놓고 전부 자기 먹는 거지.
근데 그런 물려가 있던데요, 선생님. 제사 전부 여기서도 유령에 갖고 제사 후에는 뭐 매끄러면 연서가 빠져나가고 뭐 있다니까요.
나는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 자체부터가 있어요. 그래야 옛날에 못 먹던 시절에 어떻게라도 영양 보충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면 계산 돈 들이가면서 먹을 거 저게 음식 장만 하나요? 다른 데 다 섰어야지. 저 생각이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못 먹던 시절에 먹기라 하려고 또 나눠 먹기라 하려고 제정신을 혼자 다 못 먹어 치우잖아요. 다 산 사람을 위한 거라고 보시면 이 없을 겁니다. 그게. 제사 짓는다고 열심히 해가 어디 뭐 전부 자기 먹지 어디 남 먹나요? 아니고 자꾸 옆에 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육체가 있는 몸이라는 걸 증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또 뭡니까?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만져보니까, 만져지고 창자국 다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실 때는요? 또 그냥, 문 열어달라고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사라지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게 뭔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완전한 몸, 새롭게 있게 된 완전한 몸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주신 예입니다. 그게 아마 장차 우리가 성경은 늘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이요 불편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다 벗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몸을 벗고 온전한 몸을 입을 날이 온다고 말하는데 그 온전한 몸이라는 게 바로 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그 몸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시험적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님 아담도 그런 모습이었나요? 원래의 모습은?
아담의 모습에 대해서는 꼭 그러냐 어떠냐 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것이 아까 얼핏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세계는 그 자체로서의 완성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완성하신 모양 이것보다가 더 나은 모습입니다.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꼭 그런 모습이라고는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미뤄둡시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간 현재 우리의 이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그거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해하는 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저절로 풀려요. 여러분 내가 시간과 공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는다고 치면요.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서울에 좀 가야 되겠다. 어떻게 갈까요?
생각만 하면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마 굴러가든지 비행기 타고 뭐하고 가든지 간에 가기는 가는데 시간이 전혀 안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가 있는 겁니다. 서울에 가 있으면서 포항에도 좀 가야 되겠다 싶으면 오는 거죠. 시간이 안 걸린다면요. 잘 보세요. 두 군데 동시 존재가 가능해지죠. 시간만 안 걸리면요. 두 군데의 동시 존재가 가능해집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두 군데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세 군데는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확대가 되면요? 무소부재. 안 계신 데가 없다는 말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볼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웃긴 사람이지만 지구가 둔 건데. 지구가 둔 건데요. 어떻게 동시에 본단 말이냐? 맞아요. 지구가 둔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느 한쪽에 재림하시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만 반대 생각 못 보잖아요. 그죠? 지극히 시공간적인 생각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이미요.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가 맡겨놨으면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는 말이 전혀 문제될게 없어요. 자, 처음 얘기를 돌아봅시다. 그 털, 문제 많은 우리 털 개수까지 아신다는 거네. 우리가 이 털의 개수를 잘 모르는 건 왜 그러냐면요. 이거 헤아리려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잖아요. 그 도중에 빠질 놈 빠지고 날아갈 놈 날아가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걸 세신다고 치면 하루 종일 넘겨도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다고 친다면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고 치면요?
금세
세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전지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안 걸리, 헤아리긴 헤아리는데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는 보는 즉시, 아니 볼 필요 없어요. 저절로 다 안 난 뜻입니다. 그게 전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걸린다면 전지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저게 가다 놓는다고요. 막 두꺼운 새 철문으로 된 건데 가다 넣어놨습니다. 시간 이동을 해버리면 간단히 빠져나오죠. 근데 그러지 말고 누워가지고 발바닥 갖고 슬슬 문질러가지고 새를 다 닦게 만드는 거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시간 때문에 안 됩니다. 근데 4차원 인간 누워가지고 슬슬 문질러 따라 없을 때까지 문지르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계산해서 뭐 몇 천만 년이 걸려도 좋아요. 근데 그 당사자에게는요. 시간이 안 걸리는 현상이거든요. 그 말은 이렇게 단단한 세력들이 순식간에 따라서 없애듯이 없앨 수가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시간 이동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그거나 아니면요 손으로 더 문질러 가지고 녹이 없애듯이 새를 녹이 없애버리는 것이나 같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시간에 구애를 갖지 않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 많은 사람이 날마다 시간과 때도 없이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응답을 주시거든요. 응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그걸 다 듣고
그렇지 말이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답이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그 머리털 같은 경우는 전기가 되지만 새로 이렇게 가다 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저기 흐르지 않고 그걸 문질러 없앨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전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전능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무소부재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유는요.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만 벗어난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지구에서 가장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요. 4.3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년 그러니까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이 4년 동안 갈 거리라고 치면요. 얼마나 멀어요. 그게 제일 가까운 별입니다. 그럼 먼 별은요?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렇게 큰 우주를 하나님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크다 그래도요. 왜 그게 크냐면 거리와 시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에게 있어서는 아무리 먼 거리라 해도 이거는요? 관계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손바닥 아니에요. 4차원이 그런 세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까요?
몰라요.
아는 게 뭐 있어야 되죠.
4차원일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알 수가 없죠.
그건 그렇죠.
그 위에 단계라고 많이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4차 하나만 생각을 해도 이런데 그럼 5차는 어떤 세계냐고 상상이 안 돼요. 일단 안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차원일까? 지금 상상 불가능이 돼버리죠. 하나님은 아 그러신 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온다 해놔놓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면서 맨날 곧 온다 곧 온다 하기만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요 곧 가는 거 맞아요. 곧 가는 거 맞아요. 내가 곧 간다 했는데 곧 간다니까요. 우리는 시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런 말 하기 전에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고 그것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의 의미가 있다는 것만 딱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풀려버리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립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한번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치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몇 차원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막 4차원이라고 칩시다. 그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는데요. 그 4차원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오두막집에 살고 싶으세요? 기왓집에 살고 싶으세요?
그런 필요없죠.
필요 없죠. 거기 가가 오두막, 기왓집 이거 소용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왔더니만 누구는 기왓집에 살고 있고 누구는 초가집에 살고 있더라 한 얘기가 이제 좀 우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눈에는 그래 보일 수도 있죠.
네?
3차원의 사람이.
그러니까 천국 가서 천국 갔다 보고 온 게 아니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보고 온 거란 말이에요. 자기 생각의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맞아. 아프리카 사람이 천국 갔다 오면 아마 아주 넓은 초원을 보고 올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옆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모르기 때문에 이래 잘한다 했지요. 여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면 같이 모란 게 있습니다.
아, 그렇지요.
근데 천국 가면요.
다
압니다.
아, 머리를 비아프해.
천국 가기 싫은 사람 많이 나올지 몰라. 그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그럼 확실하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세요. 그 옛날 거울은요, 지금처럼 이런 거울 아니에요. 충동 거울. 그걸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이렇게 보면 상이 일그러져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2000년 전에 그 표현을 생각하면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자기 얼굴을 거울에 갖다 대봐도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보지만 그때는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에서 해서 보듯이 분명하게 볼 것이다 라고 표현한 그겁니다. 근데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요, 우리가 뭘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이, 알고 싶어 할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고 뭐가 들었고 다 통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면 어느 나마라 말을 쓸까요?
필요 없음.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상태 되죠. 근데 천국 가면요, 한국말이 천국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 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한국에 의학연수 오는 분들 참 많아요.
약간 이상한
당원하다고 막 그런.
천국말 배우려고 한국에 의학연수 온다니까요. 어, 그럼요.
누구야?
나는 어디 가야 되지?
몰라요. 통일교. 한국말 연수 배우기 위해서, 천국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많이 온 사람들이 어느 대학을 갔냐? 선문대학을 갑니다.
선문대학요?
아, 낫네. 통일교 재단에서 한국에서 교수들 대접 제일 잘해주는 대학이 선문대학입니다. 문선명 씨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 선문대학, 천안에 있습니다. 선문. 아, 외국에 대단합니다.
건물 제일 큰 거.
그래서 아마 근래에 들어가지고요, 근세에 들어가지고 한국을 빛낸 인물 꽂으면 문선명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왜? 한국에 가서 한국어를 배워야 이게 나중에 천국 언어라고 열심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글쎄, 막 한국어의 위상을 아주 더 높인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천국은 그런 언어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한국말밖에 몰라요. 그럼 한국말만 하면 돼요. 듣는 사람은요, 자동 통역이 다 되니까. 아니, 그 예를 신약에서 한번 보여주셨다니까요.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드가가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요,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자기 나라 방언으로 다 들리냔 말이에요. 말하기는 갈릴리 촌놈이 갈릴리 방언으로 했단 말이에요. 듣기는 다 본인들의 말로 다 들리더라. 그게 이제 훗날 이루어질 하나의 예시로서 보여준 거죠. 그러면 베드로는 외국말 별 필요 없네, 그죠? 이런 대로요. 네, 나중에는 안 됐어요. 그때는 됐는데 나중에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 가가지고 설교할 때 그걸 통역해준 사람이 하나 따라가요. 그 통역해준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왜 나중에 왜 통역이 필요해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은 그것이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한번 쓰게 하시는 것이지 그것만 갖고 계속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은 특별한 때에 특별하게 주시는 은사지, 그거 한번 주신 은사 그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요. 왜 성장님 방언의 능력을 은사를요?
어느 때 말이에요? 그 때. 고는 고능력은 그 때뿐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오순절 때나 이렇게도 막 서로 각기 방언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고 지금도 방언하시는 분.
지금 말하는 방언은 그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은 지금 말하는 베드로 했던 이 방언하고는 달라요. 그건 다른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다른 세계의 모습을 이렇게 문득문득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원칙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그 헛소리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가 그대로 돼가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게 천국의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사회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데 그걸 그나마 우리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극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고 말할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면 머리털 깼어 헤아리는 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구의 인구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빛을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물리가 발달하고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씩 더 알아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고대 옛날 사람들은 뭐 이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으라고 전혀 상상도 못했을 터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창조 끝에 보시면 2장 그 1, 2절에 안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제 안식의 의미를 좀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